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다음 달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13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연 뒤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날짜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측 수석 대표인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기자들을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며 날짜는 다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 빨리 하자는 방향에서 논의가 됐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9월 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여당인 자민당의 개헌안을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노모세키에서 한 연설에서 자민당이 개헌안 마련 작업을 빨리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구조에 자위대에 대한 분명한 명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9월로 예정된 자민당 대표 경선이 개헌안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전쟁 포기와 교정권 부인을 명시한 헌법 구조 1항을 유지하면서 자위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중동 국가인 터키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터키가 극심한 외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터키 화폐인 리라와 가치는 아시아 시장에서 13일 1달러에 7.06 리라에 거래되면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리라와의 가치는 올해 들어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또 터키 주식시장의 주가는 17% 하락했으며 인플레이션, 즉 물가 오름세는 15%에 달합니다. 터키의 외환화는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터키가 억류된 미국인 목사를 석방하지 않자 터키산 철강의 50% 그리고 알루미늄의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3일 앙카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터키의 등을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터키를 전략적 우방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방국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당국이 13일 미국의 수리 VOA 중국어 방송 기자를 체포했습니다. VOA 중국어 방송 소속인 리빙펑 기자와 또 다른 멀티미디어 담당인 알레나이 기자가 이날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됐습니다. 리빙펑 기자와 알레나이 기자는 산동성 진안에서 중국의 저명한 반체제 학자인 스논광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체포됐습니다. 당시 스논광 교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리빙펑 기자에게 자신의 체포된 경위를 설명하고 VOA가 자신의 구금 소식을 전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수차례 인터뷰를 중단시키려 했으며 기자들을 아파트 입구에서 체포했습니다. 아만다 벤의 VOA 총국장은 이에 대해 기자 두 명이 단지 자신의 맡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주재 미국 대사가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와 관련해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미국 편을 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디 존슨 주 영국 미국 대사는 12일 썬데이 텔레그래프 신문 기고문에서 영국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보다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이란과의 무역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무역에서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외교부는 우리는 이란 핵합의를 계속 준수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동에서 이란에 우려되는 행동을 어떻게 억제할지 워싱턴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일주일 전에 유럽연합과 협력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유럽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7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중 평양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가 제재를 대체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약속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북한에 들어가 미군 유해 발굴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감식소장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에 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중 평양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한은 13일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쪽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뒤 발표한 공동 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북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쌍방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나 남북은 이날 고위급 회담에서 평양에서 열릴 정상회담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뒤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자들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며 날짜는 다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 빨리 하자는 방향에서 논의가 됐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김영현 교수는 미국과 북한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 관련된 문제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 관련된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약간 유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북미 간에 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두기 위해서 좀 유연성을 발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대학교의 김준영 교수는 미북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관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려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뭐 4월 27일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고, 근데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냐 아무것도 또 그거 생각하면 계속 정례적으로 만나고 남북은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 가운데 한국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초에 개최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9월 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 여건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정권 수립일 구구절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구구절 이전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전체 회의에 이어 두 차례 수석 대표 간 접촉이 진행됐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군사와 체육, 철도, 도로,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대화와 공동조사가 잘 이행되어 온 것을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상호 간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리선건 위원장은 종결회의 모두 발언에서 철도, 도로, 산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협력, 교류 문제들이 현재 산재되어 있다며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가 제재를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약속은 좋지만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화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나 미국의 제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최근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이 한때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북한을 압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약속들은 좋지만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행동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대미 비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삼갔습니다. 특히 핵지식을 보존하겠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지난주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 9일 알리 라리잔이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핵지식을 보존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를 기반으로 할 계획이라는 원칙만 확인했습니다. 평화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현재 긍정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진행 중인 과정의 첫 단계였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협상을 위해 양측이 함께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여러 비핵화 관련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종전선언부터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CNN 방송이 고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은 시간표를 포함한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북한에 계속해 제시했지만 북한은 해당 요구를 강도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로켓의 궤도처럼 치솟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력이 현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전 정부들처럼 대북 협상에서의 전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인터넷 매체 박스도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비핵화 요구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핵무기 60%에서 70%를 반출하고 이를 미국이나 제3국이 받아 제거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거듭 미국과 한국을 향해 선 종전선언을 요구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메아리는 12일 종전선언 채택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고집하며 종전선언을 외면하고 남측이 미국의 눈치만 보며 추종한다면 판문점 선언이나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는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이행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와 그에 편승한 남측의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채택은 남북, 미북 사이에 이미 합의된 것이라며 구체적 행동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그리고 미한연합훈련의 축소에 따른 외교적 군사적 영향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군 태세 변화가 동맹국들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하게 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법안은 한반도 공약 유지 법안입니다. 10일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국가정보국 국장은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 또는 완전한 철수가 외교 군사 정보 측면에서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반도 인근에서 이뤄지는 미군 훈련의 상당한 축소 또는 영구적 중단이 미칠 영향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안은 보고서에 담겨야 할 다섯 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먼저 일본과 한국 그리고 영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한반도 인근 미군의 이런 태세 변화에 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 또는 군사훈련 영구 중단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작전 통제권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군의 이 같은 태세 변화가 경제 외교 방위 분야에서 동북아시아 내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대응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사점과 태세 변화에 따른 문제점도 기술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변화가 동아시아의 장기적 안보 구조에 시사하는 점도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미군 태세 변경이 사이버와 생화학 그리고 재래식 전투에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패배시키는 데 미국과 동맹국들의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도 기술해야 합니다. 한편 법안을 상정한 베라 의원은 미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6월 13일 VOA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결정과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너무 성급했다며 행정부에 이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베라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북한에 들어가 미군 유해 발굴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유해 감식소장인 존 버드 박사가 밝혔습니다. 버드 박사는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현지 발굴을 가정한 준비 계획을 정례적으로 세워왔다며 구체적인 협상은 국무부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소윤 기자가 버드 박사를 만났습니다.
미군 유해를 받기 위해 한국에서 대기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송환이 왜 지연됐나요?
We had the remains turned over to us on July 27th. Before that time, there was some coordination and negotiation.
저희가 유해를 전달받은 날짜가 7월 27일입니다. 북한이 유해를 송환하겠다고 결정한 시점부터 그 사이에 여러 조정과 협상이 오갔습니다. 유해 송환 시점과 장소, 방식 등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연됐고 저희도 대기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유해를 받고 하와이로 이송하기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됐나요?
A forensic review in Osan at Osan Air Base that lasted a couple of days.
일단 북한에서 이송한 유해들을 오산 공군 기지로 옮긴 뒤에 거기서 법의학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이틀 정도 소요됐죠. 그리고 8월 1일 군수송기에 유해를 실어서 하와이로 이송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여한 봉환식을 개최했습니다. 이후 다음날 바로 DPA 감식소로 옮겨서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뼈가 들어왔는지 확인했고 현재 DNA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 중입니다. 수주 안에 적어도 300개 정도를 얻어낼 예정입니다. 샘플들은 델라웨어주 도버에 있는 미군 유전자 감식 실험실로 보내집니다.
유해를 받으시러 직접 북한에 다녀오셨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협조했습니까?
About 4 hours. It's very good. First off, I would say that the way that the North Koreans had packaged
북한에서 4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북한 측이 상당히 잘 협조해 줬습니다. 일단 상당히 예우를 갖춰서 오산으로 유해 상자를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팀이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각각의 유해함에 무엇이 담겼는지, 어디서 발굴한 유해인지 등 자세한 목록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원산에서도 북한군과 좋은 논의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과학자들도 자리했는데요. 그들과도 솔직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이번에 돌려받은 유해들이 미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Well, we have 55 boxes remains. We don't know how many individuals there are yet. We're working on that. That'll be an estimate we'll be developing over.
유해 상자 55개를 받았습니다. 아직 정확히 몇 명의 유해인지는 모릅니다. 몇 달 안으로 대략적인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송환된 유해 대부분이 미국인의 것이라는 것은 믿고 있습니다. 미군이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유해에 대한 초기 감식 결과를 종합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초기 감식이 뼈의 형태와 크기를 통해서 인종을 구분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국에서는 이번 유해가 한국전에 참전했다 실종된 영국군의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It's always possible that we could have remains of allies that died with our men.
네, 언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군과 함께 전사한 동맹군의 것일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군이나 또는 예를 들어 호주군의 것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 유해를 송환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돌려받는 유해는 미국군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방부가 내년 봄쯤 북한과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을 재개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작업에 참여하셨는데요.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We would like to do joint operations in the future, but we're not the lead on that. It's going to be our U.S. State Department that will.
앞으로 공동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저희가 주도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무부가 하죠. 북한 내 접근 여부와 관련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국무부가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만약 북한 현지에서 북한군과 함께 발굴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겁니다. 사실 저희는 해마다 미북 공동 유해 발굴과 관련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을 가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합니다. 그래야 바로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조만간 공동 발굴 작업이 허용된다면 상당히 기쁠 겁니다. 저희는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발굴 작업에 많은 장비가 필요할 텐데요. 모두 새롭게 조달해야 하는 건가요? 과거 작업 이후 북한에 남겨져 있는 장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We would have to send everything again. Yeah, we will be basically we haven't operated inside North Korea since 2005.
모든 것을 전부 다시 보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이래 북한 내에서 발굴 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에 이행될 모든 실행 계획 등을 다시 짜야 하는 거죠. 북한의 새로운 장비 등 발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시 이송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의 유해감식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존 버드 박사로부터 미군 유해 송환 과정과 남은 절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윤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 행정부에서 인권 문제를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신임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 인권 개선에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국과 협력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계속 환기시키는 한편 현장 접근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새 수장에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이 임명됐습니다. 인권이사회는 북한 정권에 의한 반인도적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한 COI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추진을 새 인권 수장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Should first make it clear that she should be able to visit the country.
특히 인권 유린 현장에 접근하고 피해자를 면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유엔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방문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거부하고 있지만 코헨 전 부차관보는 미북 또 남북 대화의 재개와 유엔 고위 관리에 잇따른 방문을 고무적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는 상호 연관성이 높은 만큼 인도주의 관련 조직과 동반 방북을 추진해 볼 것을 코헨 전 부차관보는 권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COI 보고서 발간과 같은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환기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The issue, the struggle that she will have is keeping the issue on the agenda, keeping people focused on it and keeping attention on the human rights issues.
또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계획도 최근 개선되고 있는 북중 북러 관계로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를 감안해 ICC 회부가 아닌 유엔 총회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를 다룰 별도의 국제재판소 설립을 결의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제안했습니다. 한편 올해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미국과의 관계 설정도 바첼레트 차기 대표의 주요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미국이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더라도 여전히 유엔 전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인권이사회가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킹 전 특사는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북한 인권 관련 아젠다에 미국의 참여를 끌어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Even if the United States is not a full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r not participating in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U.S. can do things to help the work of the Council on issues.
또 전직 관리들은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치적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차기 인권 최고 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미국, 한국 등이 북한과 적극적인 관여와 접촉에 나서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인권 문제도 함께 관여하고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ith more engagement, with more exchanges and contact between North and South, you have greater possibility for engagement in the human rights.
킹정 특사는 북한의 본질을 상당 부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외에 다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인권 문제가 그런 노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North Korea doesn't observe generally standard accepted human rights, how are they going to what assurance do we have that they are going to follow through in terms of commitments they might make on
북한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비핵화 공약 이행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첼레트 차기 대표는 임명이 확정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나를 믿고 맡겨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총회에 감사하다며 모든 열정과 신념을 다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새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올해 안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얼굴을 맞댈 것이라는 미북 2차 정상회담의 진원지는 백악관입니다. 북한이 보낸 미군 유해가 하와이에 도착한 지난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해 송환에 대한 사의와 함께 멋진 송환에 감사하다며 당신을 곧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2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답장을 썼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open to that discussion, but there isn't a meeting planned. We have responded to Chairman Kim's letter.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나섰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유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중요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비핵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또다시 폼페오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내려는 것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려는 신호로 보인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A second summit is not outside of his philosophy about personal.
미 CNN 방송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짜와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 무렵이 될 것이라며 최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교환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두 달 만에 백악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미북 교착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달 전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가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es, they continue to produce vessel material.
이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달 30일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평양 인근 산음동에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헛소리를 한 대통령이 되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술수에 노란한 대통령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레리 닉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He's already getting some criticism about this domestically. That his
또 다른 이유는 비핵화 문제를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 맡겨놓으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달 6일 평양을 방문해 백화원 초대소에서 1박 2일간 3차례 걸쳐 9시간 동안 북한의 실세인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은 핵시설 목록 제출을 비롯한 검증과 폐기를 북측에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 그리고 미북 관계 개선을 요구해 양측의 주장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레리 닉시 박사는 비핵화 같은 복잡한 문제를 실무자에게 맡겨놓으면 추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미북 정상이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His own negotiating skill that these things can overcome the obstacles that
이 밖에도 미북 2차 정상회담은 국내 정치적으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회의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북한 비핵화를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공화국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99절과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1일을 계기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외교적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eader of North Korea invit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come to the White House.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할 경우 그의 정치적 위상이 미국 대통령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물론 북한도 합법적인 정상 국가로 외교적 위상이 크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키노네스 박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9월 뉴욕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Go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address the assembly. There that would be a major plus.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며 자신도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와 미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 국방부가 워싱턴 근교 알링턴에서 한국전 참전 실종자 유가족들을 초청해 위로하는 연례 행사를 열고 유해와 함께 건네받은 유품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신원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안소은 기자입니다.
It was able to pull together a lot of the 92 mics in country and bring them down to Osan, and they were tremendous help to us through this process.
녹슨 철모와 군데군데 색이 바랜 수통과 도시락통, 겨우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군복 단추와 장갑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9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한 호텔에서 한국전 참전 실종자 유가족 연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유해 송환 과정과 유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유해함 55상자와 흔히 군번줄로 불리는 인식표 1개 등 미군들이 당시 사용했던 물품을 함께 보냈습니다. DPAA 유해 감시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존 버드 박사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주인을 알 수 있는 유품은 찰스 호버트 맥데니얼 상사의 군번줄 뿐이지만 유품 상자에 섞여 있던 동전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only personal effect or the only item attributable to a person was the dog tag from Master Sergeant.
녹슬고 흰 낡은 동전이지만 주조 연도인 1949와 링컨 대통령의 두 눈 부분만은 여전히 선명하다며 동전이 마치 메시지를 보내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1949년도는 미군들이 전사한 장진호 전투가 벌어지기 바로 한 해 전입니다. 버드 박사는 동전이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들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제 돌아온 유해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 coin sort of speaks to the situation with regards to all of our missing men that we're trying to find and that we're hoping to.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유품 사진에서 특히 눈을 떼지 못하던 벤딘스키 부부.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한 남편 때문에 오랫동안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수전 씨는 송환된 미군 유해 소식에 펜실베니아에서 11년 만에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67년 전 황해도 수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시아버지를 찾던 시어머니의 소원이 이번에는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I mean, his mother was always convinced that he was going to walk to the door, so she would have nothing to do with anything because she just couldn't, even after all the years that she died a couple years ago. But
긴 세월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2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남편이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올 것을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89살의 한국전 참전 용사 로버트 씨는 함께 전장에 나갔던 삼촌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살밖에 차이 나지 않아 큰형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Uncle remains. Yeah, he was more like a big brother. He was just a few years older than I was, and I was hoping that I would be there at Korea at the end of the war and help.
총성이 멎기 전 복귀한 로버트 씨는 전쟁이 끝나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간 삼촌의 석방을 돕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삼촌이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로버트 씨는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했던 북한 땅에서의 겨울밤을 기억한다며 삼촌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부모나 형제를 찾는 고령의 유가족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전에서 숨진 증조 할머니의 동생을 찾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온 22살 청년 위트 씨도 있습니다.
Great, great half uncle passed away in the Korean War. So the entire thing is I'm a big history fan, and we look around and everyone's a lot older here, and I'm just trying to.
위트 씨는 한국전 실종 미군을 찾는 노력이 1세대와 2세대에서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한국전 참전 실종자 유가족 연례 행사에는 775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두 배나 늘었습니다. 척 프리처드 DPAA 공보국장은 북한이 유해함 55구를 송환하면서 실종자 가족을 찾으려는 유가족들의 열망이 커졌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t is different in that what it has done is this one is about this meeting is about twice the size of the one we had last year. And that can be attributed to the interest brought on by this development where we've had these 55 containers of remains.
프리처드 국장은 올해 처음 행사 참석을 신청한 유가족이 300명에 달한다며 실종자 전사자를 찾기 위한 DPAA의 임무를 더 많은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고 전했습니다. DPAA는 매년 8월 한국전과 냉전 참전 실종자 유가족을 초청해 신원 확인과 유전자 분석, 유가족 지원 방안을 위한 총회를 엽니다. 아울러 1년에 7번은 각 주를 돌며 작은 규모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유가족 지원 그룹과 참전 그룹을 관리하는 것도 DPA의 업무입니다.
It really turns into also a support group because you are surrounded, family members are surrounded by people who also share many of the same issues that they do. So there's some comfort in that.
프리처드 국장은 지원 그룹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유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며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참전 그룹은 당시 전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어 실종 미군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DPAA는 다음 달 필라델피아에서 지역 내 한국전 참전 실종자 유가족을 만나 미군 유해 신원 작업 과정 등을 설명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에서 북한학을 공부하는 신진학자가 최근 워싱턴에 점령한 민간 연구소에서 북한 연구를 하며 미 의회 도서관과 쿠바 국립도서관에서 북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이화여대 북한학 석사 과정에 있는 고민정 씨를 김영권 기자가 만났습니다.
윌슨 센터가 왜 북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또 관심을 갖는지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나요?
윌슨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북한이 증명할 수 있었던 자료들이 있었다는 것에서 연구사적인 이의를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 헝가리,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외교 문서들을 이전에는 기밀 처리가 되었던 것을 공개 처리가 된 이후에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윌슨 센터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처음에는 모아놓은 문서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자로 발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디지털화되어서 전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침 또 727, 북한에선 전승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6.25 전쟁을 미국과 한국이 북침했다는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윌슨 센터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엄연히 이게 북한에서 먼저 남침한 그런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이전에 이런 연구들이 수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북한 또는 전쟁기 연구를 하는 데에는 네. 이미 많은 연구자들한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의 문화에 관련해서도 외교 문서이지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그쪽을 보기 위해서.
네. 미국의 띵크탱크, 그러니까 이런 연구소들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어떤 뭐 장단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띵크탱크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관점으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네.
그 미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결이 달라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네.
한반도를 단순히 이제 민족이나 정부의 이해 문제에서 넘어서서 국제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고요.
네.
다른 뭐 이제 이란이나 북베트남, 중국들의 사례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안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한국인의 이익을 대변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정책이 일리는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특이한 게 워싱턴이 6개월 동안 있으시면서 미 의회 도서관에 북한 관련한 그 자료들을 또 정리하는 봉사 활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한 건가요?
아, 네. 얼마 전에 그 미 의회 도서관에서 북한 잡지들을 그 기사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아직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제 거기 계시는 손열이 선생님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의회 도서관이 북한 관련해서 어떤 자료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건가요?
저도 정확히는 지금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 잡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수집을 그때 못하기도 했고 유실된 부분도 있을 텐데 네. 한국에서는 찾기 힘든 1950년대 중반, 후반 그리고 60년대 초반에 발간된 북한 잡지들을 월별로 그대로 잘 보존해서 가지고 있고
네.
한국과는 다르게 일반인들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 네. 위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북한의 동맹이죠.
네.
쿠바의 도서관에 가서 북한 자료를 또 검색하기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동기가 있었던 건가요?
저는 물론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이 한국과 많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소비에트 연방과 우방이었던 국가로서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를 보면서 북한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쿠바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도 한 측이 있었고 다른 네. 한 측으로는 쿠바 국립도서관에 북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쿠바 국립도서관에 있는 북한에서 보낸 자료 그리고 쿠바와 북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책들이나 논문 뭐 문화 교류 같은 자료들을 확인하고 이제 다시 수집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아, 흥미로운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쿠바와 북한 하면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또 실제로 들여다보면 차이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실제로 가서 본 쿠바, 북한과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우선은 북한을 쿠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 조금 인상적이었고.
아, 그랬습니까?
네.
왜 싫어하던가요?
북한 사람들이 마치 유일신을 섬기는 것처럼 김정은과 김씨 일가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고
네.
그런 것들을 쿠바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상화가 공산주의의 한 단면인 양 비춰지는 게 쿠바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쾌했다 그런 의미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쿠바에서도 카스트로 정권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집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이 결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후와 지리가 다르다 보니까 남미 사람들 특유의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것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들은 북한의 삶은 아무래도 조금 더 경직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믿기보다는 의심하는 경향이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예. 반면에 쿠바가 최근에 개방을 하면서 북한에도 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 쿠바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약 미국 달러로 50불에서 60불?
네.
그다음에 많으면 100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하루에 쓰는 금액이 100불이 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쉽게 관광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사람들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 보여서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과 꿈이 있습니까?
제가 북한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약간 결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베를린 지역의 동독 지역으로 가면 동독 박물관이 있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일상생활은 어땠는지를 담고 있는 박물관인데요. 나중에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담고 있는 박물관을 만드는데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북한 프로젝트를 연구한 한국 청년 고민정 씨와 인터뷰 김용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 32도. 남포 아침에는 25도, 낮에는 33도. 신의주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은 30도. 중강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27도. 강계 아침에는 22, 낮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6도, 낮 최고 31도. 개성과 사리원의 아침 최저는 26도, 낮 최고 3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3도, 낮 최고 31도. 풍산 아침에는 17도, 낮 최고 25도. 장전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2도. 청진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27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8월 14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다음 달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13일 판문점 북측적인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연 뒤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날짜는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측 수석 대표인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기자들을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며 날짜는 다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 빨리 하자는 방향에서 논의가 됐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협의에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9월 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여당인 자민당의 개헌안을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노모세키에서 한 연설에서 자민당이 개헌안 마련 작업을 가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구조에 자위대에 대한 분명한 명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오는 9월로 예정된 자민당 대표 경선이 개헌안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전쟁 포기와 교정권 부인을 명시한 헌법 구조 1, 2항은 유지하면서 자위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국가인 터키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터키가 극심한 외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터키 화폐인 리라와의 가치는 아시아 시장에서 13일 1달러에 7.06달러에 거래되면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리라와의 가치는 올해 들어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또 터키 주식시장의 주가는 17% 하락했으며 인플레이션, 즉 물가 오름세는 15%에 달합니다. 터키의 외환화는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터키가 억류된 미국인 목사를 석방하지 않자 터키산 철강의 50% 그리고 알루미늄의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3일 앙카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터키의 등을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터키를 전략적 우방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방국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당국이 13일 미국의 소리 VOA 중국어 방송 기자를 체포했습니다. VOA 중국어 방송 소속인 리빙펑 기자와 또 다른 멀티미디어 담당인 알레나이 기자가 이날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됐습니다. 이빙펑 기자와 알레나이 기자는 산둥성 진안에서 중국의 저명한 반체제학자인 순홍광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체포됐습니다. 당시 순홍광 교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리빙펑 기자에게 자신이 체포된 경위를 설명하고 VOA가 자신의 구금 소식을 전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수차례 인터뷰를 중단시키려 했으며 기자들을 아파트 입구에서 체포했습니다. 아만다 벤의 VOA 총국장은 이에 대해 기자 두 명이 단지 자신이 맡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주재 미국 대사가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와 관련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해 미국 편을 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디 존슨 주 영국 미국 대사는 12일 썬데이 텔레그래프 신문 기고문에서 영국은 이란 문제 관련해 유럽연합보다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이란과의 무역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무역에서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외교부는 우리는 이란 핵합의를 계속 준수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동에서 이란에 우려되는 행동을 어떻게 억제할지 워싱턴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